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은 것이 족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고린도후서 2장에 넘어와서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 본문으로 택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것이 오늘 1절에서 11절까지의 전체 내용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꾸중한 것이 저들을 꾸중함으로써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꾸중은 저들을 돌이키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한 문제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문제만큼 신자들을 실족해 하는 것도 없지 않은가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아무리 심하게 꾸중한 것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꾸중은 전부 다 그들로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꾸중도 난 너희와 다르다, 여기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어리석은 그 말 중에 하나가 이런 거라 그래요. 기찻길 옆에 사는 그 허름한 집에 사는 부인이 애가 그 기차에 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그 애 어머니가 울며 불며 동네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기를 내가 그렇게 거기 가서 놀지 말라 그랬는데도 저게 가서 놀다 죽었다 이거예요. 그건 안 된다고요. 그렇게 가지 말라 그러지 말고 끈으로 어디다 묶어놨어야죠. 그렇죠? 가지 말라고 그러지 말고 어딜 뭐 모가지를 붙잡고 있든지 발모가지를 부러뜨려 놓든지 해서 못 가게 했어야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겁니다. 나는 그렇게 안 가르쳤다. 나는 이렇게 가르쳤다. 이제 너희가 잘못한 건 네 책임이다. 이런 차원에서 꾸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꾸중은 저희가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께서 저들을 부르시고 복주기로 작정하신 모든 것을 얻게 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7절에 가면 6절부터 보죠.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은 것이 족하도다. 벌 이제 받을 만큼 받았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이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잘못한 일들을 지적받고 저들이 회개하고 또 교회 안에서 충분히 괄세를 받은 겁니다. 이제 됐다 이거. 괄세를 하고 꾸중을 한 것은 돌이키게 하는 데 목적이 있지 그들을 영원히 추방하고 영원히 죽이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뒤에 가서 10절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무슨 뜻이죠? 우리가 죄를 벌하고 죄를 꾸중하고 격리하려는 것과 죄인을 고쳐서 회복시키는 것과를 구별하는 일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죄를 공격하다가 죄인인, 죄를 지은 사람을 망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다가 죄를 용납하는, 바로 이 경계선을 분명히 하고 그걸 분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계획이란 구체적으로 뭐냐 그러면, 죄 지은 사람의 죄를 너무 공격을 하다가 그로 돌이키지 못하고 자폭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획입니다. 그것은 그 죄를 공격하여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용서하심과 깨끗게 하심으로 돌아오게 하는 데 모든 꾸중이 있는 것인데, 또 벌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데, 그 본인이 자폭하고 멸망의 자리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 사단의 괴계요. 우리도 죄지은 자를 만났을 때 그를 공격하여 그의 죄를 씻게 하고 회개케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나는 이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사람과 다릅니다를 증명하기에 바빠서 그만 이 사람을 그 벌받은 자리에서 나오지 못하게 누르는 잘못을 우리도 범하는데, 이것을 이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사단의 괴계라 이렇게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 잘못들은 우리한테 뜻밖의 많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가보십시다. 성경에 이런 식의 신앙을 여러 군데서 지적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걸 얼마나 우리가 자주 읽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은 죄 지은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케 하러,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는 지적하고 죄는 회개케 해야죠. 그러나 그 죄 지은 그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과 가깝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예수님과 가깝고 싶지만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있으니까 예수님과 가깝게 하려면 죄인들과 한 통속이 된단 말입니다. 그건 못 견디는 거죠.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자기네들은 저 죄인과 다른 사람이라고 치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자리를 가서 앉겠습니까? 자, 주님의 답변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느니라. 그래요. 주님이 오신 이유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습니다. 우리가 누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지독하게 공격하고 그 죄의 잘못을 낱낱이 파헤치는 것이 그게 뭐 그렇게 잘하는 겁니까? 그 죄를 씻고 벗기고 회개케 하기 위해서 공격을 해야지. 그래서 그 죄 지은 사람을 다시는 힘을 얻지 못하게, 다시는 돌아설 수 없게 그렇게 만드는 것은 결단코 우리의 사명도 아니요 우리의 자랑도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같은 식의 표현이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조금 더 뜻을 깊이 해서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꿰매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잃은 양 비유가 나오고 8절 9절 10절에서는 드라크마 비유가 나옵니다. 11절부터는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 비유들이 전부 무엇에 관한 설명이냐면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2장 16절 17절을 본 바와 같은 동일한 사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는 데 대한 답으로 이것을 제시한 겁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 세 가지 그 비유를 다 좀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걸 찾는 이의 열심,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가는 목자, 잃은 드라크마 하나를 찾는 여자,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 열심, 그 안타까움, 그 기다림은 다 무엇을 초점으로 해서 지금 소개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시는 자녀들, 구원받는 그의 백성들을 단체로 부르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누구래도 좋다 10명, 누구래도 좋다 100명이 아니라 하나하나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는 전체의 부속품, 전체의 구성요원으로 하나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하나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이가 설명, 저 표현한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나 하나가 죄인이었을지라도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것이라.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 하나만을 위해서 찾아오시고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 역사에 간섭하신 것 같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나를 그렇게 찾아오듯이 그렇게 여러분을 찾아오신단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의 백성으로 삼으신 자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심정과 대접은 그 하나만을 위한 것 같이,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이, 99의 하나를 대해서 100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열 드라크마 중에 하나가 없어서 그걸 채워서 열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왜요? 그건 분명히 뒤에 있는 탕자의 비유에도 나오는 거죠. 아들 둘을 짝을 맞추기 위해서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하나하나를 대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 구원하시는 열심, 대접하시는 인간적인 대접은 개인적이요, 인격적이요, 독특한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지금 죄인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오시고 그를 구원하려는데 그가 죄인이요,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지금 죄 가운데 멸망의 길에 가고 있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그가 거룩해지고 그가 만족할 만큼 되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의인들 중에 선착순 100명을 모으고 있는 것 아니라 말입니다. 여기 이 사람이 지금 바리새인이냐 서기관이냐 죄인이요 세리냐 상관없이 하나님이 목표로 한 그 신자와 그 심령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그가 최악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두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구원하기로 한 이상은 99을 놔두고라도 그 하나를 위해서 세상 끝까지 찾아오실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를 기다리실 겁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비유의 공통적인 초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도 똑같은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 대하여 그가 그렇게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하여 사랑을 끊지 않고 있고 하나님께서 열심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들을 돌이켜야 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돌이키게 해야 됩니다. 난 나 할 일 다 했다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 보고 그렇게 믿음에 굳게 서라 그랬다 난 이제 모른다 이게 아니라고요. 할 때까지 바울은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를 쓰고 또 회개했다 후소를 쓰는 겁니다. 잘했다, 이제 너희는 용서해라 이겁니다. 어렵죠? 우린 다 뭐하죠? 우린 다 바리새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는 바리새인을 그토록 괄세를 하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중에 바리새인의 그 위선과 바리새인의 미련함을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가 답습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나를 보내셔서 무엇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지, 어떻게 나보고 주의 자녀 노릇을 하라는지 우리는 금방 모릅니다. 죄를 지적해야죠. 그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복된 자리로 와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룩한 것으로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를 꾸짖게 해야 됩니다. 나는 아니다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를 꾸짖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의 꾸짖음은, 우리의 충고는 나는 이렇지 않다의 증거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사랑과 열심을 갖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보시면 아까도 확인한 바와 같이 바울은 자기가 이 일의 샘플을 보였다고 얘기함으로써 이걸 고린도 교회 교인들 보고 하려는 겁니다. 10절,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라.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바로 그런 원칙과 그런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회개시켜서 또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된 자리에 앉히시려고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 대신 내가 너희를 꾸중한다면 너희를 회개케 하고 너희를 복된 자리에 세우려고 내가 너희를 꾸중했지, 너희 보고 죽으라 그러고 너희 보고 멸망받으라고 그러고 너희 보고 희망이 없다, 너희는 지구를 떠나라, 그런 의미에서 한 말 아니지 않느냐. 이제 저들이 회개했다, 너희 이제 용서해라, 사단의 괴계에 빠지지 마라 이겁니다. 이건 사도가 가진 마음이요, 주님이 가진 마음입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되는 마음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많은 실패하는 자를 만납니다. 우리 자신도 실패합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범죄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이 좋은 일 해놓고 넘어지는 자가 많고 범죄하고서 좋아지는 자도 많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모든 훌륭한 사람은 사관학교를 통하여 온 사람이 아니고 여기저기 넘어지고 자빠져서 온 사람들입니다. 가장 유명한 어거스틴이 그렇습니다. 어거스틴은 많은 이단을 전전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야 돌아옵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성인입니다. 어거스틴이 그랬고 우리가 아는 바울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신자일 것입니다. 가장 큰 하나님의 종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못된 짓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는 스데반을 죽인 자요, 주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가던 사람입니다. 그는 과연 자기가 고백한 바와 같이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입니다. 그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우리보다 앞설 것도 없고 그가 위인이라고 그의 태생으로나 그의 무슨 경력으로나 따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셔서 그가 위대한 사도의 반열에 선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이후에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가 나도 이제 회개하고 주를 믿고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모두가 다 도망가죠. 왜요? 이 사람 이제 위장 잠입을 하려는구나, 들어와서 우리를 몽땅 잡아가려고 그러는데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라 하는 다른 하나님의 일꾼이 부름을 받아서 그를 소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을 인하여 크게 기뻐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크신 일을 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린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심판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죄를 하루에도 몇 번씩 짓습니다. 저는요, 저는 여러분보다 한 번 적게 합니다. 딱 한 번 적게. 여러분이 12번 하면 저는 11번 하고, 여러분이 13번 하면 저는 12번 하는데, 하나님이 가려주셔서 저 창피를 면하고 삽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나타내시고 누구한테 보게 하면 곤란한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으악 끌고 나왔는데 여러분이 마침 못 봐서,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참 보기보다 인자하고 온유하고 겸손하시더라. 하나님이 가려주셔서 그렇습니다. 뭐 됐을 때 봤으면 참 우리 서로 은혜가 다 깨졌을 텐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피차바차 포장마차죠. 여러분도 으악할 때 제가 안 봐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서로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를 또 우리의 범죄를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을 경계하기 위해서 드러내시기도 하고, 그 자신에게 큰 일을 맡기려고 할 때 그에게 치명적인 못을 박는 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고 하는 사람에게 결정적인 치명타를 먹이는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함께 해오다 보면 사람들이 언제 제일 많이 실족을 하느냐 하면요, 자기 실력에 넘치는 괜찮은 일을 했을 때 그 다음에 꼭 넘어집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교회 헌금은 얼마 이상 못한다고 상한가를 정했을까요? 교회 헌금 많이 내는 것, 많이 내는 게 왜 나쁘겠습니까? 본인이 열심을 내겠다는데, 그러나 그걸 내고서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 교회에서 그 건축 헌금을 한다든가, 뭐 우리도 이번에 지금 교육관 헌금을 요청해놓고 있습니다만, 헌금을 하라 그러면 이제 헌금을 많이 내게 하는 데서 이런 말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 두 번째 생각은 사람의 생각, 세 번째 생각은 사탄의 생각.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시중에 많이 떠도는 유명한 세 가지 생각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모든 신자가 주를 위하여 진심이 있습니다. 의욕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금해라 그러면 척 무슨 생각? 좋다, 한 1억 하자. 척 아무 생각 없이 반사적으로 나오는 우리의 주를 향한 의욕입니다. 이거 우리의 진심입니다. 근데 잠깐만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억이 어디서 나와요? 그래서 아이 천만 원만 하지. 그래놓고 그 천만 원은 1억이라는 데서 깎느라고 거기까지밖에 못 깎은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현실을 생각해, 천만 원이 뭐 네 집의 애 이름이에요? 뭐 요새 저기 뭐 유고슬라비아 화폐 단위예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20만 원 하게 되거든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딱 못하게 하느라고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 두 번째 생각은 인간의 생각, 세 번째 생각은 사탄의 생각, 이렇게 못을 박은 건 아닙니다. 첫 번째 생각은 우리의 진심이요, 우리의 의욕. 그러나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직 두 번째 생각은 반쯤 정신이 들어온 생각, 세 번째 생각 현실과 내 한계. 세 번 생각하세요. 그 세 번째 것으로 준비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내 건강에 맞는 운동과 같습니다. 그러나 의욕에 여러분이 너무 매어 달리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들던 역기에 치여 죽습니다. 그리고 힘에 진하게 일을 해놓으면 어쩔 수 없이 작정을 했거나 큰 소리를 쳐서 할 수 없이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걸 감당을 못해서 그러지 않은 사람을, 그렇게까지 안 한 사람을 물고 다닙니다. 전부 부르독이 돼요. 그거 왜 하죠? 많이 내서 손해, 물고 다녀서 손해, 물린 사람 다 광견병 들어서 손해. 그걸 왜 해요 도대체? 안 해야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꼭 실력이 아니요, 꼭 믿음도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되, 딱 하나의 기준은 이겁니다. 인색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에 인색한 것은 그건 안 됩니다. 그렇죠? 그것만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히려 커다란 실수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그 일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해서 대과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요, 그 사람이 못나서 하는 실수들은 보통 가려주신다고요. 그렇게 공개를 안 하시는데 그의 실수를 이렇게 공개한 것들은 하나님이 그를 공개적으로 준비하시고 그에게 보다 큰 일을 맡기기 위해서 하시는 어떤 제어 장치 같다 말이에요. 브레이크 장치 같아요. 브레이크를 준 이유는 달릴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달아놓는 것 아닙니까? 달릴 수 없는데 브레이크 장치를 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는 많은 경험들이 여기에 오히려 어울려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가 잘못을 하면 그를 정말 회개케 하고 그를 위로하고 그를 격려하고 그를 또 엄히 회개하도록 인도해야 되겠지만 그가 회개하면 감싸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은 고린도후서 2장 8절에 나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우린 용서하지 못합니다. 한 번 죄 지으면 평생 꼬리표가 붙어 다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가까운 사람은 공범 취급을 당합니다. 이건 우리에게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우리의 그 한국 사람들이 갖는 하나의 습관인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5장으로 가보십시다. 바울의 예를 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이 세상에서의 삶을 분명히 이렇게 예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이게 우리가 죄를 꾸짖 때 죄인을 용서할 줄 알아야 되는 마음인데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으라예요. 하나님을 본받으라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러면 지난주에도 제가 그 얘기하다 열받았습니다마는 이 거룩하고 완전한 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목표와 방향으로는 맞습니다마는 그건 기준은 아닙니다. 그건 시작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으로 출발을 하고 우리는 다 미련하고 연약한 데서부터 출발입니다. 거기로 가야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본받으라 할 때 이 하나님을 본받는 게 완전함과 그 어떤 수준 높은 경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잖아요.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으라고요. 하나님을 본받는데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본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먼저 기억하라고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벌받아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했어요?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는데 왜 자신을 희생해야 됐죠? 거룩해져야 되기 때문이죠. 여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참여하여 우리도 남을 사랑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랑과 용서는 죄를 용서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인을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 있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복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해 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주님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름으로 죄를 져도 좋고 자기 멋대로 살아도 좋다, 이렇게 아무나 오라가 아닌 것입니다. 죄인을 부르시되 그 죄를 회개케 하고 죄를 씻고 죄 가운데서 구원해 내셔서 사랑을 완성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그 죄를 지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를 회개케 하고 그를 하나님 앞에 돌리고 거룩해 하는 일로 그를 꾸중하고 그를 징계하고 그를 충고하지 그 사람을 낮춰보고는 그 사람을 무시하고는 그 사람을 짓밟고 서 있지는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주님이 하신 말씀같이 너희 중에 죄 짓지 않은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말에 먼저 돌을 들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이요, 죄를 졌었고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나 지금도 매일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고 짓고 알고 짓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죄를 짓습니다. 어느 죄가 더 큰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죄는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견뎌내지 못하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용서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들어가 회개의 기도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우리 자신을 용서합니다. 남도 용서해야죠. 그가 자신의 죄를 주 앞에 용서함을 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대신 기도해야죠. 그것이 우리가 주 앞에 받은 사랑이요, 은혜요, 빚 아닙니까? 그게 교회의 특권이요, 책임 아닙니까?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이익이 뭡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서 신앙생활하라고 교회로 부르십니까? 이런 유익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형제들의 잘못과 허물에 대하여 위로하고 그를 또 꾸짖고 그 죄를 씻으라고 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거룩함을 회복시키도록 우리는 쉬지 않고 서로 돌아봐야 하며 안타까워해야 되며 눈물을 흘려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사신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재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는 많은 열매들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죄인들을 부르시고 저들의 영혼에 말씀하시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가 모두 교회 안에서 맡은 바 우리의 직분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형제들을 위하여 마땅히 울며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를 쉬임없이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사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데 주께서 응답하시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